그날 이후로 자연 철학, 특히 화학은 넓은 의미에서 나의 본업이 되었다. 현대의 탐구자들의 연구서적을 열성적으로 읽었고 강의를 찾아다니며 대학의 여러 과학자와 친분을 쌓았다. 크램페 교수에게서도 상당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왈드먼과 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독단주의와는 거리가 먼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다양한 방법과 쉬운 설명으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나의 오래된 열망은 점차 힘을 얻었고 이에 따라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나의 발전이 빨랐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열정은 주위 학생들을 진심으로 놀라게 할 정도였고 스승들은 어느새 능숙해진 모습에 감탄했다. 크램페 교수는 종종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었는데 반면 왈드먼은 나의 발전에 대해 가장 진심어린 기쁨을 표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그동안 나는 한 번도 제네바를 방문하지 않은 채 내 열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연구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쳤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이 과학의 유혹을 상상할 수 없다. 만일 다른 분야라면 선구자들이 가본 곳까지만 간다면 그만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에는 발견과 경이로움을 위한 끊임없는 욕망이 존재한다. 하나의 연구를 아주 자세히 파고들기 위해서는 큰 숙달이 필요하며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몰두하던 나는 너무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2년 만에 몇 가지 화학기기 개선 방법을 발견하여 대학으로부터 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쯤 잉골슈타트의 어떤 교수에게서도 자연 철학에 대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게 되자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일단 고향으로 돌아가 친구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필 그때 좀 더 머물러야 할 사건이 생겼다. 당시 특별히 나의 관심을 끌었던 현상은 인간의 골격을 비롯한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의 구조였다. 나는 종종 생명의 원리가 무엇인가 자문해왔으며 그것은 대담한 질문이었고 오랫동안 전해져온 미스테리였다. 쓸데없는 두려움이나 부주의함이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우리 인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점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생리학과 관련된 자연철학 분야에 더욱 특별히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내게 거의 초자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열정이 없었다면 이 힘든 여정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생명의 원리를 연구하려면 먼저 죽음이란 단서에 의지해야 한다. 나는 해부학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인체의 자연적인 부패 역시 관찰해야 했다. 아버지는 내가 초자연적인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교육하셨다. 덕분에 나는 자라면서 미신이나 유령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어둠은 내 공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나에게 교회 마당은 그저 생명을 빼앗긴 육체라는 그릇이 땅 속에 묻혀 자연의 아름다운 힘으로 벌레의 먹이가 되는 곳이었다. 이제 나는 이 부패의 원인과 진행 상황을 조사하게 되었고 안치소와 납골당에서 밤낮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시선은 인간의 섬세한 감정으로는 견디기 힘든 곳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인간의 훌륭한 모습이 얼마나 추하게 쇠퇴하는가를 보았다. 죽음으로 인한 부패가 생기가 돌던 뺨에 번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벌레가 경이로운 눈과 뇌를 어떻게 먹어치우는지 보았다. 여기서 나는 잠시 멈추고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의 변화 역시 관찰하며 인과관계의 모든 세부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이 어둠의 한가운데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게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왔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했지만 예시하는 광대한 미래에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과학에 대한 탐구 중인 수많은 천재 중에서 나 혼자만이 그토록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명심하라. 내가 미쳐서 기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확실한 사실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발견까지의 단계는 뚜렷했으며 엄청난 수고와 피곤한 날들 끝에 나는 생명의 원인을 찾는 데 성공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생명이 없는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발견으로 인한 놀라움은 곧 기쁨과 황홀함으로 바뀌었다. 고통스러운 노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 후 내 욕망의 정점에 단번에 도달하는 것은 수고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완성이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너무나 위대하고 압도적이어서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오로지 결과만 보였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의 연구와 열망이 이제 내 손 안에 있었다. 마법처럼 비밀의 문이 한 번에 내 앞에 열렸다. 내 성격상 즉시 이를 시험해봐야만 했다. 나는 산채로 죽은 자들과 함께 묻혔던 신드바드처럼 한 줄기 희미한 빛의 도움으로 생명의 통로를 찾은 것이다. 친구여, 나는 그대도 이 비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다면 내가 왜 그 주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유보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파멸과 비참함의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지식 습득이 얼마나 위험한지, 타고난 것보다 위대해지고자 하는 열망 없이 그저 자기 고향을 세상의 전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지에 대해 나에게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 내 손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오랫동안 망설였다. 나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섬유, 근육, 정맥의 모든 복잡성과 함께 그것을 받아들일 프레임을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된 작업이 필요했다. 처음에는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지 아니면 더 단순한 생명체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나의 상상력은 이미 비밀을 발견한 순간부터 너무 높아져서 이미 인간만큼 복잡하고 놀라운 동물을 만드는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관리하는 재료로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성공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나는 수많은 반전에 대비했다. 작업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마침내 생각과는 다른 불완전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과학은 늘 개선되며 발전하는 것이기에 내 시도가 적어도 미래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미세한 부품들이 진행 속도에 큰 걸림돌이 되자 나는 처음 의도와 달리 거대한 키, 즉 높이가 약 8피트 정도로 큰 존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몇 달을 보낸 후 일을 시작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과정에서 허리케인처럼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 다양한 감정은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어느덧 삶과 죽음의 경계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내가 먼저 이 경계를 돌파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야 했다. 나는 새로운 종에게 창조주의자 근원으로서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 자녀에게 감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함과 동시에 나는 생명이 없는 물질의 생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 언젠가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물론 지금은 거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랬다. 이런 생각은 내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지탱해 주었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했다. 내 뺨은 고된 연구로 인해 창백해졌고 몸은 수척해졌다. 때로는 확신의 벼랑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이면 나는 여전히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다. 내가 더럽고 습기찬 묘지를 헤집고 다니거나 살아있는 동물을 상대로 온갖 실험을 가하며 느꼈던 공포를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내 팔다리는 이제 떨리기 시작하고 피곤함에 지친 눈꺼풀은 계속 내려가지만 저항할 수 없는 광란의 충동이 나를 앞으로 부추겼다. 나는 이 하나의 열망을 위해 영혼의 다른 모든 감각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납골당에서 뼈를 수집하고 내 손끝으로 인간 골격의 엄청난 비밀들을 모독했다. 해부실과 도살장을 오가며 많은 자료를 얻었으며 그러다 종종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혐오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열망에 의해 마침내 내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해 이 일에 몰두하는 동안 여름이 지나갔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들판에서는 전에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무성하게 열렸지만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로 주변 풍경에 소홀하게 만든 바로 그 열망이 나로 하여금 친구들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만들었다. 내게서 아무 소식이 없는 통에 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서신을 통해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 나의 의무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할지 잘 알고 있었지만 나를 사로잡은 위대한 여정이 완성될 때까지 사적인 감정은 미루고 싶었다. 아버지가 말한 내 의무에 대한 태만을 나의 악덕이나 결점으로 돌린다면 조금 억울하겠지만 스스로 더 이상 아버지의 비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단계였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란 항상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열정이나 일시적인 욕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지식 추구 역시 같은 이치라고 본다. 만약 당신이 하는 연구로 인해 인간관계가 약화하고 단순한 쾌락조차 즐길 수 없게 된다면 그 연구는 확실히 인간 정신에 해로운 것이다. 모두가 이 규칙을 준수했다면 그리스는 노예가 되지 않았을 테고 카이사르는 그의 나라를 지켰을 것이고 아메리카는 더 점진적으로 발견되어 멕시코와 페루의 제국이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편지에서는 어떠한 책망도 없었으며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 관해 물어보는 것을 보니 오랜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이어지는 겨울, 봄, 여름은 이렇게 일하면서 지나갔다. 계절의 변화도 잊을 만큼 깊이 내 일에 몰두했다. 연구의 성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불안이 열정을 억누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압박감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을 노예와 같이 느끼게 만들었다. 매일 밤 나는 열병에 시달렸고 고통스러울 만큼 초조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뭇잎만 떨어져도 나는 깜짝 놀라며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동료들을 피했다. 남은 것은 내 목적과 열망뿐이었다. 그러나 이 고된 과정은 곧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운동과 적절한 오락을 병행한다면 금세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기로 했다.